이미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6장 19절까지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건의 덕목에 대해서 설명해 오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오셨습니다. 가장 이것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가장 그 경건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건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경건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 기도,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측면의 기도, 금식 기도, 구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구제가 뭐냐, 기도가 뭐냐, 금식 기도가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은 설명해 오시면서 이제 오늘 이 단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시정돼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와 금식기도, 뭐 구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냐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실천적인 삶, 실제적인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오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은 재물관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참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태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엇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냐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가지고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오늘 재물에 대한 분명한 바른 태도를 갖고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고대 사회에서는 보물이 있었으면요 보물을 땅 속에다가 파묻습니다. 그냥 파묻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보물을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박스나 뭐 그런 데다 집어넣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에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있었긴 했지만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다가 파묻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물이 있을 때 그것을 땅에 파묻고 쌓아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해도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고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20절을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안전하고 영구한 곳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곳은 땅과 상반된 곳이에요. 완전히 대조되는 곳이죠. 땅하고 하늘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어서 그 이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영원한 처소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녹슬지 못하고 좀이 먹지 못한다는 말이죠. 영원하고 안전한 곳이죠. 그곳에 두라고 합니다.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십니까? 하늘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늘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 보물 있으십니까? 집에 나 보물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물을 집에 쌓아두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 집에는 그래도 이 정도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물, 이 보물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treasure라고 하는데 어떤 보물일까요? 돈을 뜻하는 걸까요? 재물일까요? 이 보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들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땅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또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삶 또한 희생, 헌신 이 모든 것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지향적인 하늘나라가 우리 삶의 어떤 목표요 방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대상이다.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바라볼 그런 대상이요 목표가 바로 하늘나라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21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or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왜냐하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면 보물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고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과 헌신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어떤 보이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뒷면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수반이 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구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금식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내적인 동기와 이유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행위에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벌써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마음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드리는 것 이상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된 동기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 바로 된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고 있는가? 보물을 쌓고 있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나라에 쌓는다 그래도 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늘나라에 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그래서 6장 초반부에 시작할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 같이 그들 같이 그 이 외식하는 자들 같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자기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그 모든 그런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행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내 보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그 보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보물이 뭐겠어요? 보물이 진정한 보물, 그 보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 뭐 Treasure of Island, 보물섬에 나오는 그런 보물, 스티븐슨이 지은 그 보물섬 이야기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보물 발견하지 않습니까? 보물섬에서 그런 보물, 돈, 재물 이런 것들이 보물이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한 보물이냐면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그곳, 내 마음이 온통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빼앗겨 있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온통 그것으로 인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것이 또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보물은 가장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보물입니다. 그럼 보물 싫어하는 사람 보셨어요? 보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보물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보물을 다 즐겨합니다. 근데 그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에서 자기가 아끼는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끼는 대상에 의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우선순위까지 다 뒤틀려지고 우선순위까지 변동이 돼요. 섬김의 대상까지 다 변동이 됩니다. 내가 진정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돈, 재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돈,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앗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통 그것으로 인하여 잡히고 컨트롤 당하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나는 돈, 재물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재물은 돈인 재물이 아닌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보물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학생들한테는 학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가 추구하는 웰빙 시대에 맞춰서 건강, 어떤 사람한테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 권력 등등의 것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자녀가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에 지나치게,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떠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런 것들이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치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보물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열거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온통 거기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돌진하게 만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주의하고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추어버리 생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쌓아두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늘나라가 아닌 땅에 집중되고 땅에 완전히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거기에만 이 세상의 땅에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땅에 집중된 삶.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늘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이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땅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이지 않겠어요? 이런 삶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둔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피렁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의 말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가 좀 생각하면 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천국지향적인 천국의 백성들로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 갖는 그런 천국 가치관과 천국을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걸림돌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지향적인 천국지향적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나쁘면 23절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 우리에게 있는 빛조차도 그것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눈이 나빠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어떤 보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인데 이게 건강한 눈일 때는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영적인 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바로 건강하게 될 때 보는 것을 제대로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지향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방향이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자기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천국 지향적이냐 아니면 이 땅 지향적이냐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판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베네핏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지향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취해야 될 것, 어떤 이 생에서 자기가 뭐 추구해야 되는 그 삶, 땅의 삶에 포커스하고 그것이 달하고 지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눈이 나쁘게 될 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119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의 기이한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보다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반응할 수,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깨닫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눈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가치관, 판단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지향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지향적인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사실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지향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유가 나와 있죠.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이 주인한테 마땅히 보여줘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주인한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주인의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그분을 가장 중한, 중히 여기는 분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히 여기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김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섬기고 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다른 대상을 쫓아간다면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향해서 땅지향적인 삶,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지향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간다고 하고요. 이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마음, 그 어떤 대상보다 제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가장 중히 여기는 그 주인은 바로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가장 값진 것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진정 여기 나와 있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바로 이 보물이 예수님이 된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이 그분께 빼앗기고 그분께 집중되고 그분께 드려지는 삶이 섬김의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누굴까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내가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온통 그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아끼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다. 여러분의 보물이시,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보물이 될 거예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중히 여기는 것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어떤 천국지향적인 어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국을 지향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천국지향적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염려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해결된 적이 있으세요? 걱정을 많이 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염려를 많이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될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염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했던 분이 해결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런 어떤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염려 안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식주에 대한 문제지만 사실 비단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염려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센텐스, 이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왜 예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마실까 입을까 뭐 먹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을 염려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염려하게 되니까 사실은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몸이 더 중요한데,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런 거는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진정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덜 중요한 것들을 염려하며 그것 때문에 올인하고 그것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해서 이 원어적인 면에서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은 이 헬라어의 말에서 이 염려라는 말이 갈기갈기 나뉘어지다, 갈기갈기 분열된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된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도님들 혹시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나누어지고 분산되고 분열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대단하시네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 때문에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그 정도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까 보물, 땅에 있는 보물이 크리스찬들의 사람의 마음을 잡고 사람들의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려 또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실생활에서 자기가 당면한 어떤 삶, 그 현실만 급급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 급급해서 그것만 거기에 정말 빠져서 사는 삶을 살지 그 상황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허락했는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염려의 어떤 패단입니다. 염려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염려, 그래서 결국 목숨이 음식보다, 여기 목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목숨이라는 건 헬라의 푸스케라는 말이 있어요. 푸스케, 이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보다, 영혼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이 사실 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음식, 영혼보다 덜 중요한 의복,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의복뿐만 아니라 이 염려가 작용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서 영혼의 문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정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말 이 현실에 충실한, 안 좋은 측면에서 현실에 충실한 그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본보기, 이그잼플을, 실예를 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염려하는 인생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왜 그럴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천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둘째는 너희를 바라보라.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히 기르시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히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르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바라보십니까? 그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는 또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신실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습니다.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클리어해집니다. 확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지향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27절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봤자 그 신장의 키를 더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간만 낭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염려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의 권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이렇게 또 예를 드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제 새를 보라고 하셨던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냐. 사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세상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영광의 최상입니다. 최상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자랑해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처럼 이 피운 이 꽃만 갖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비교해서 그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영화와 영광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하나님의 신적 어떤 창조의 섭리가 깃들인 그 백합화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것의 어떤 허무성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거의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쳐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미약한 백합화 같은 그런 들의 식물, 그 백합화를, 들풀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입으셨다, 입히셨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모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도 새를 보면서도 들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히 입으시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시며,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어떤 예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성 반면에 너일까 보냐. 그 신실한 하나님이 너일까 보냐. 너희를 기르시고 이끄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왜 염려에 붙들려서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지향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임을 또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